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섯 빛깔 무지개 한국에서 LGBT로 산다는 것 제4회 게이로 사는 평범한 길을 놓는 건설가 천정남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20회로 기획된 이 팟캐스트는 2014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만듭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미술, 디자인 평론가 임근준입니다. 제가 지금은 평론가입니다만 90년대에는 동성애자 운동가로 열심히 활동했던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계의 LGBT, 즉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성소수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삶의 다양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제3회 이혁상 감독님 편은 어땠나요? 뚱베어 게이 동네 이야기부터 게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야심을 고백하시는 부분까지 조금 많이 길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 섭외가 쉬운 남자 게이 여러분만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만 다음 시간부터는 레즈비언 여러분을 3회 연속으로 연이어 모실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천정남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천정남님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남성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친구사이의 회장으로 취임해서 친구사이 제2의 전성기를 일군 장본인이고 지금은 종로에서 게이바 프렌즈를 운영하면서 친구 사이에서 고문직을 맡고 있습니다. 고문직 그러면 이제 원로 게이, 뒷방 할머니 뭐 이런 거죠. 인권운동에서 한 발 뺐다고는 하지만 이후 이제 게이 수영 모임 만들고 또 게이 타운을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친구 사이 내에서 차밍스쿨을 운영하거나 또 게이 합창단인 G보이스 창단에 힘을 쓰고 또 LGBT 퍼레이드에서 더 과감하고 더 민망한 노출을 유도하는 등 끝없이 게이로 사는 새로운 길, 더 나은 길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종로 게이 동네의 명실상부한 왕언니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게이 동네에 데뷔한 데뷔는 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1995년 말이나 96년 초 정도?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친구 사이 사무실에 처음 나왔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나왔다가 가게 된 게이업소? 게이바는 어디였어요?
친구 사이 모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디프리로 이제 종로에 있는 데를 갔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 이제 그 게이바 이름이 친구 사이였어요.
네네. 네,
친구 사이랑 관계 없는 그냥 네. 바 이름이 친구 사이였어요.
아, 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한참 젊었을 때인데요. 즐겨 가는 게이 씬은 어디였나요? 보통 이제 이태원 가서 춤추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종로 게이바에서 소주를 푸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또 게이바 말고 포장마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다 제끼고 이제 사우나 씬을 뛰는 분들도 있고 보면 게이들이 종목이 다양한데 본인은 어떤 아, 게이였습니까?
개인적으로요? 네. 저는 사실 거의 안 갔어요.
네.
저 그냥 보통 모임의 위주로 나갔고 네네. 사실은 디프린 잘 안 가고요.
네.
가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가면 그냥 뭐 소주 먹으러 가고 그냥 네. 그런 정도였죠.
네네. 게이로 사실 커밍아웃한 건 조금 좀 굉장히 빨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 21살 때였다고 네네네.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70년생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90년?
네, 90년 그쯤이죠.
네네. 아주 이른 일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커밍아웃하게 된 특별한 계기 있습니까?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게이라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하고 나서
네.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는 굉장히 그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제 고민을 털어놔야 되고 또 조언을 또 듣고 싶고
네.
또 내가 게이라는 부분이 안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서 감당하기는 사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
이제 친구들한테는 말을 하기도 힘들고 괜히 말했다가 뭐 이렇게 안 만나 줄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게 가족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순진했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가족들의 반응은 정말 싸늘했죠.
네. 네.
거의 뭐 호적을 팔라고 막 그랬죠. 사실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그날 네. 밤에는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아,
괜히 이겼다.
네. 네.
네. 네.
가족이 또 대가족이시잖아요.
완전 많죠. 우리 네. 아들 넷, 딸 넷이죠.
네. 네. 그 중에 마지막 제품이시죠.
8번째.
네. 8번째.
네.
아, 그렇게 일찍 커밍아웃을 했는데
네.
친구 사이에 나온 건 한참 뒤에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 그럼 뭐 하셨어요?
그냥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무슨 거창한 이유를 있어서 커밍아웃을 한 건 아니고요.
네네.
단지 그냥 저의 그 제가 게이라는 게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렇게 조언을 구하자고자 했던 게 이제 가족이었었고
네네.
사실은 이제 그전에는 뭐 물론 무슨 뭐 게이들이 뭐 어디 뭐 극장이나 사우나나 이런 데서 이렇게 서로 만나기도 한다는 얘기도
네네.
알고 있었고 하지만 저는 또 뭐 제가 거기까지 나가기는 아직 겁이
네.
많았고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물론 이제 집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학교에서 뭐 친한 사람들한테는 커밍아웃을 하고 있었지만
네네.
친구 사이가 또 사실 생긴 게 94년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친구 사이가 생기고 나서 내가 얼마 안 돼서 친구 사이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뭘 공부하셨나요?
전공은 경영학과였는데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죠.
아, 네네. 그러면 이 동성애자로서 첫 경험 이건 언제였어요? 네? 첫 경험.
육체적인 경험.
아,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은 뭐 굳이 제가 동성애자라서라기보다는
네네.
그냥 어릴 때.
네.
어릴 때.
얼마나 어릴 때?
어릴 때. 거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 네. 네.
그래서고 그냥 내가 정말 뭐 누구를 막 좋아한다 이런 거는
네.
중학교 때고요.
아,
중학교
네,
때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서로 합의하에
네.
이제 뭐 사귀는 개념?
네, 네.
이거는 고등학교 때.
아, 그래요?
그렇죠.
오.
다들 그렇지 않나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사귀는 애가 있었죠.
아, 또 그냥 고등학교 때.
지속적으로.
그래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게이 친구를 어디서 찾으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게인지는 전 모르죠.
아.
네. 게인지는 모르고.
그 남자랑 사귀었으면 게이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전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왜냐면 전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아,
왜냐면
네.
제가 이렇게 대시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좀 연애 편지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도 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네, 서로 이렇게 막 만나고
네.
같이 잠도 자고
오.
그 친구랑은 꽤 오랫동안 그랬던
그래요?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대학교 들어와서까지도 이렇게
그래요?
예.
오.
그랬으니까.
지금은 연락이
그 친구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 연락을 만났었어요.
아.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연락을 안 하죠.
무슨 브록백 마운틴 같네요.
근데 뭐 사실은 물론 이제 연락은 하고 있었지만 네. 이제 물론 그 친구도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여자를 사귀었고
네네.
저는 뭐 그렇죠. 대학을 들어가면서는 다른 남자를 좋아했고.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대학교 때도 연애하는데
연애는 안 했어요.
아, 동성 연애는
연애는 안 하고요. 네네. 대학교 때는 짝사랑만이 짝사랑만.
아, 짝사랑.
짝사랑만 정말 이렇게 네. 열심히 했죠. 학교 선배.
네, 네. 그 선배는 뭐 지금도 연락을 하시나요?
그 선배 연락하죠 지금도 아, 연락하고
지금도 근데 여전히 좀 잘생기셨나요?
지금은 완전히 아니죠. 왜냐면 40대 아저씨가 뭐 네. 지금 잘생길 리가 있나요?
네네. 네,
보면 그냥 아, 가슴 아프죠. 한때는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러죠.
네. 대학 시절에 운동권이었나요?
쉽게 말하면 운동권이죠.
네네네. 네, 쉽게 말하면. 노래패 활동을.
네, 노래패는 제가 사실 예,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지역에 이제 있는 이제 그 문화 운동하는 데서 제가 네. 활동을 했었고 대학을 들어가면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왜냐면 그때도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민중가를 막 배우고 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노래패를 네. 들어갔고요.
네네.
노래패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학생회 활동도 하고
네.
그랬었죠.
대학교를 충청도에서 다니신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서울에 올라오신 건 언제예요?
졸업하고죠.
졸업하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곧바로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 살면서
네, 네.
그러면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제 동성애자로서 게이들을 만나고 연애하고 그건 어떻게 시작됐나요?
처음 나간 게 이제 친구 사이죠. 왜냐하면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뭐 친구 사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걸 알았고,
네.
그렇고 하면서 아 내가 이런 활동을 해야겠다.
네.
그러면서 친구 사이를 자연스럽게 나가게 됐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됐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랬나요?
네네네네. 일단 우리 게이 회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굳은 일 좋아하지 않는데 굳은 일 다 도맡아 하시고 목장갑 끼고 거의 뭐 친구 사이 단체에 머슴이 하나 들어온 듯한
네. 제가 생긴 거하고 좀 다르게 좀 예, 좀 그래요. 사람들이 좀 네. 놀래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98년도에 회장까지 탁
네.
그게 됐어요. 아무래도 그 회장직에 오르게 된 거가 계기가 97년도 6월 28일 날 이제 동성애자 차별 교과서 개정 촉구를 위한 집회가 이제 탑골공원에서 열렸는데 이게 아마 좀 큰 터닝포인트가
그렇죠.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친구 사이 단체로도 그렇고 터닝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날이요?
네네.
그날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어쨌거나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커밍아웃을 했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이제 그 많은 카메라 앞에 제가 나서게 되는 게
네.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고 또 그날 행사를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도 긴장을 했고 또 그날 그 모였던 수백 명의 그런 게이 레즈비언들도 긴장을 많이 했죠. 그랬는데 제가 그 이후에
네.
그 당시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그때 굉장히 옷을 거의 막 그 아저씨처럼 입었더라고요.
뭐 그때 좀 컨셉이 그랬어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네. 그때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 처음으로 이제 방송에 게이라는 이미지로 이제 나가는 거니까 일반처럼 보여야 된다. 네, 사실 저는 네, 그래가지고 옷을 정말로 지금으로 보면 거의 공무원 패션이에요.
근데 원래 그렇게 입고 다니셨어요 그때?
아 진짜? 아예?
네,
당시에
네. 거의 이성애자였어요.
아,
머슴이라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거의 흑역사네요.
그렇죠.
아, 네. 근데 나름 근데 그날은 정말로 특별하게 신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 네네,
최대한 네네. 거부감이 없이 보이기 위해서
아, 특별 일반인
그래서
코스프레.
그래서 막 그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네.
막 그런 양복 바지 입고 막 위에 막 그렇게 입고 예 네, 지금도
네.
보면 웃기긴 해요.
네, 네.
근데 그날 사실은 이제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 최초의 이제 그런 동성애자들이
네네.
대규모로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네.
건데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줬었고
네.
또 이제 그 탑골공원을 또 돌면서 하는 그 촛불 시위 그게 우리나라 지금은 뭐 촛불시가 흔하지만 네, 그 당시는 한국에서 최초였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기억에 남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촛불 시위의 전통을 우리 게이들이 종로에서 시작한 셈인데 네네네. 아무튼 이 97년 6월 28일에 집회가 계기가 되어서 이제 친구 사이 내에서 이제 천정남 씨의 위상이 이제 특별한 위치로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회장직이라고 하는 덤탱이를 쓰게 됩니다. 네. 9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회장으로 일하신 거죠?
예, 예, 예.
네. 그 당시에 뭐 고생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뭐 고생이라기보다는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때 또 제가 대표를 하던 시기에 나와줬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네.
예, 고맙게도 같이 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네.
지금까지도 계속 친구들 남아서 활동을 해주는 사람들이 네네. 많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보면 그 98년도에 친구 사이에 나온 분들이 보면 친구 사이에 지금도 터줏대감으로 활동을 네.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당시로서 친구 사이에 정체성을 바꾼 세대교체의 주역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그 당시에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실은 친구 사이에는 좀 분위기가
네.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뭐 친구 사이에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권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중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PD 계열, NL 계열 이렇게 그쵸.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저를 중심으로 한 이제 NL 계열들이
네, 네.
사실은 이제 잘 뭉쳤죠.
그러게요. 게이들도 NL 계열들은 네. 친화력이 높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공부를 했던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사람 중심에 사람 중심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잘생겼던 못생겼던 뭐 돈이 네. 많건 뭐 다 떠나가지고 그냥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품성론이라는 게 있죠. 품성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열심히 사람을 챙기고 사람이 곧 재산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들 챙겼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네.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PD들 그룹들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보통 네. 친구 사이에서 거쳐간 PD들은 한 시대를 풍미하긴 해도 결국은 모임에서 그렇죠. 떨려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냥 네, 네. 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그 당시 제가 대표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대표 경선이었는데 네네네. 아시죠? 그때 네. 이제 저랑 두 명 경선이었는데 네. 한 명은 이제 PD 쪽. 한 명은 저. 이렇게 했는데.
그랬나요?
예?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은 그 네.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잖아요. 네네. 이성일이라고.
네네. 아, 우리 네. 이성일 감독님이 PD예요?
아마 그쪽이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요? 얼굴은 주사파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하고 이성일 감독하고 둘이가 그때 경선을 벌였죠.
아,
그래서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선됐죠.
제가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네요. 그거는. 정말.
근데 제가 대표를 끝내고 그 다음 해 이성일 감독이 대표를 했죠.
아, 그랬군요. 네. 제가 그거는 그 경선 기억은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우리 천정남 씨는 대학교 다닐 때 뭐 네. 주사파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뭔가요?
아, 왜 NL도 왜 핵심 세력은 주사파잖아요.
몰라요. 저는 그냥
네네.
제 신념대로 그냥
아, 네.
양심껏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뿐이에요.
아니, 우리 김조광수 감독님은 주사파 커밍아웃도 하셨잖아요. 원래 주사파 출신이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주사파계에는 제가 처음 봤어요.
예? 네? 정말요?
네네.
어? 의외로 많은데.
아니, 어떻게 게이가 주사파일 수가 있어.
그런가요?
네.
몰라요 저는. 노코멘트 할게요.
네, 하여튼 뭐 한국 게이 인권운동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튼 주축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들 운동권 출신이라는 거.
그렇죠. 지금도 네. 친구 사이에는 운동권 출신들이 많죠.
네네.
네, 많죠.
참 특이한 한국만의 개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권운동 단체에 이제 대표로 일하다가 딱 1년 만에 이제 회장직을 놨어요. 네. 사실 연임할 수 있었는데 회장직을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그 원래가 임기가 1년이고요. 그다음에 네. 연임도 가능한데
네네.
사실은 물론 대표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친구 사이 대표는 사실 명예직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무슨 뭐 또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시간과 뭐 돈과 다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희생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이게 또 얼굴이 또 알려지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았죠. 내가 이걸 왜 하나.
네.
예. 물론 이제 사람들은 그쵸 뭐 그 더 해주길 원했을 거예요.
네네.
나만 그렇게 생각한지 모르지만.
근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원했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더 하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었고요.
네.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왜냐하면 친구들 대표는 뭐. 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네네.
그 이후에도 이제 몇 번의 제안이 몇 년 뒤에 또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수 없냐 했는데
네.
저는 그냥 대표는 그냥 그때 한 번으로 족하다고 이렇게
네.
했죠.
네. 사실 제 기억으로 천정남 씨가 이제 친구사회 회장직에서 이제 내려온 뒤에 2000년 경이었나요? 이제 참여연대에서 일해 보려고 네. 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해요.
네. 네. 네.
그때 붙었나요?
그때 제가 이제 1차 서류 붙었고요.
네.
2차 이제 논술이 있었어요.
네네.
서술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붙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남았는데
네.
제가 이제 면접을 고사했죠.
왜요?
그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처음에 제가 지원을 할 때는
네.
이제 정말 직업 이제 운동가로 사실 사는 것도 좋겠다 싶었는데
네.
막상 이게 이제 점점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막 눈에 다가오니까
네네.
겁이 났던 거죠. 제가
네.
물론 이제 뭐 이런 운동을 하는 건 좋아하지만
네.
이게 내 직업이 돼버리는 게
네.
좀 두려웠었어요.
보면 겁이 네. 원래 없는 캐릭터인데
그렇죠.
네. 의외예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그때 좀 겁이 났었어요.
네네. 네. 시민운동가로서 살면서 역시 내 발언권의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게 좀 심리적 부담이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었고요.
네.
글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네.
그 동성애자 만약에 제가 참여연대에 제가 이렇게 활동가로 일을 하게 되면
네.
그냥 참여연대는 그냥 뭐 성소수자 인권운동 분야는 아니잖아요. 시민운동
네네.
분야잖아요. 그런데
네.
물론 거기도 가치는 일이고 그 속에서 제가 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냥 이제 처음에는 막연히 그냥 아 저기서 일을 하고 싶다
네.
있었는데 이게 현실 다가오니까 제가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어렸을 때 동성애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한 과정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개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LGBT 여러분들한테 어릴 적 이야기를 이제 여쭤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아 그래 나는 트랜스젠더야 뭐 이렇게 자각하는 단계는 아니어도 일찌감치 미취학 아동기에 한 5세, 4세 요경에 내가 남들과 다르구나 이걸 확실히 느끼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천정남 씨는 언제 내가 남과 다르다는 걸 탁 실감했나요?
물론 이게 어릴 때는 사실은 그때도 달랐는데 그걸
네네.
제가 스스로가 다르다고 못 느꼈고요.
아, 네.
네, 못 느꼈고 내가 다르구나 남들하고는
네.
중학교 때부터
아, 중학교 때
네, 느꼈죠.
네. 네. 청소년기에
네네.
이선희 씨의 광팬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팬이죠.
네, 네.
지금도 가수는 무조건 이선희.
아, 네. 그게 좀 특이해요. 저는 사실 가수 이선희 씨가 한국의 게이들에게 올드스쿨 게이들에게 게이 아이콘으로 숭앙받고 있다는 걸
네네.
나중에 나이가 한참 들어서야 알았거든요. 네. 그 어떠한 면이 이 이선희 씨의 어떠한 면이 게이들에게 어필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선희 씨가 이제 가장 이제 활동을 많이 할 때였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뭐 막 브로마이드 다 사 모으고 막 책받침도 이선희 막 예, 그걸로 된 걸로 하고 막 그때는 정말 제가 그 당시에 안동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네.
서울에 이선희 공연 보러 오고 막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이선희 씨가 지금도 한국에서는 거의 대가수, 대형 가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도 정말 굉장히 외모는 사실은 그렇게 뭐 예쁘고 막 이렇게 막 세련되고 그러진 않았지만 안한데 불구하고 노래나 그런 이제 목소리 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필했잖아요.
네네.
저도 근데 그런 부분에 좀 매료됐던 것 같고 근데 당시 사실은 개인 저뿐이 아니고 제 또래 친구들도 이선희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선희 씨 노래 중에서 보면 그 당시에 그 이제 연애 감정이나
네네.
그런 사랑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호소한 노래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마음이 가는 건 다 남자인데
네네.
남자인데 제가 이게 표현도 못하고 더군다나 상대방에게 말도 못하고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선희 씨 노래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감정을 실었던 것 같아요.
아 이선희 씨의 노래에 나오는 거는 어쨌든 그 대상이 남자니까 감정이입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뭐 대상을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예, 네. 제가 왜 예를 들면 뭐 알고 싶어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달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보통 남자애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남자 여자를 생각하잖아요.
네네. 네.
저는 근데 남자를 생각하는 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확 신세한탄하고 막 이런.
저는 사실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약간 저는 좀 뭐랄까요. 많이 미국화된 그런 문화 환경에서 성장해서 그러나.
저는 시골이라 그래요.
그 게이 디바, 게이 아이콘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슨 마돈나, 쉐어지.
저는 그때 마돈나 쉐어를 몰랐어요.
네. 이선희는 너무 특이하거든요.
한국적인 정성가 이게?
그렇죠. 남의 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선희 씨가 옷도 좀 이렇게 남자처럼 수트를 입고 어깨 뽕 들어가 있고
그렇죠.
안경 동그랗게 쓰고 단발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중성적이고 그런데 그런 면에 이렇게 딱 매혹된 게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는 보면 상당히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이선희 광팬 게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 중에서 보면 이선희 광팬 굉장히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선희 관련된 소식은 막 트위터 다 리트윗하고요.
그래요?
콘서트 한다고 막 다 그러고 지금도 많죠.
네.
다 저도 그중에 한 명이긴 하고. 네.
그럼 최근에 가신 이선희 콘서트는
작년에,
언제? 작년에.
작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
네.
그때 갔죠. 그때
아, 네.
비싼 표를 사들고 갔죠. 애인이랑 같이.
아 애인도 이선희 좋아하십니까?
같은 세대니까.
아 그렇군요. 아, 참 특이하네요.
네. 네.
자 아무튼 우리 천정남 씨라고 하면 친구 사이에서 이제 인권운동 단체의 대표로서 이제 직함을 갖고 활동했던 시절도 인상적이지만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자연인 게이로서 뭐랄까요 동성애자로서 사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이제 길을 건설하는 것 그러니까 인권운동가가 아닌데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인권운동인 걸 하는 거 이게 보면은 천정남 씨만의 강점이자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경북 영덕에서 열렸던 어머님의 칠순 잔치에. 이제 친구 사이의 그 친구 사이 분녀회
분녀회죠
우르르 내려가서
그때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다 함께 어울려 놀면서 어머님의 칠순을 축하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 사이 분녀회 회원들이 겉으로는 동네 아줌마 같지만 다들 굉장히 의외로 강한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게이로서 이제 끼 떠는 거를 숨기지 않고
네. 맞아요.
이제 마이크 잡으면 그냥 완전 끼가 빵빵 터지는 노래를
부르고 그때 그래서 되게 제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 시골이잖아요. 시골인데
네,
시골
네,
사람들은
네.
사실은 아니 충격이죠. 왜냐면
전혀 근데 그 게이치 않는 모습이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골 사람들은 정말 특히 그냥 남자애인데 막 그런 간드러진 목소리로 막 주현미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은 시골 사람들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아니 시골 사람 충격 아니고 서울 사람도 보면 친구 사회 부녀회 회원들은 아,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게다가 그 부녀회 분들은 노래방 기계가 없어도 평소에도
그렇죠.
계속 노래를 흥얼거리고 다니잖아요. 거의 오페라 가수죠.
네,
뽕짝 오페라 가수.
그렇죠.
네, 거의 자기 사운드 트랙을 자기 목소리로 부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그 어머니 칠순 잔치에 딱 보여주는 건 굉장히 큰
그거는
도전이었을
이제
텐데.
예, 왜냐면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왜냐면 당신 뭐 아들이 이제 게이라는 거는 이미 커밍아웃 진작에 해서 알고 있지만 그 제가 아닌 다른 이제 게이들.
네.
더군다나 또 나와 또 친하게 친한 삶을 공유하는 게이들을 네네. 또 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게 좋은 기회였으니까 그때 네. 이제 같이 간 거고 또 뭐 친구도 오라고 했었고.
네.
네. 그렇죠.
하여튼 그때 저는 그게 아직도 무슨 환상특급 같은 초현실주의적인 연출에 무슨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남아있어요. 가족 여러분들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천정남 씨 가족이 모든 멤버들이 다 천정남 씨 캐릭터처럼 좀 세요. 네, 강렬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제 끼를 감추지 않는 부녀의 게이들과 함께 서로 지지 않고 에너지를 표출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그게 멈추지 않았던 게 한순간도 멈춤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렇죠, 이어지는.
그날 왜 그 공식적인 이제 파티 끝나고
네.
저희 집으로 다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우리 막내 누나가 또 그 당시에 테크노 댄스가 유행할 때였는데 우리 막내 누나가 그때 테크노를 학원에서 막 배우고 막 그랬거든요. 이 아줌마가. 그래서 한참 막 테크노를 배울 때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직 그때.
그래서 다들 너무 체력이 좋으셔서
맞아요.
야 어떻게 맨정신에 다들 이렇게 노실 수가 있는가.
맨정신은 아니었죠.
아, 무조건 술도, 많이, 술도 많이 드시고. 네. 일단 다들 술도 잘 드시더라고요. 네. 손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이라고 하면 이제 천정남 씨의 큰 형님이 막내 동생이 이제 게이 친구들을 끌고 왔다고 그 애정 표현을 영덕대게로 하신 거죠. 그래서 50만 원어치 영덕대게를 박스로 넣어주셔갖고 방에서 다 함께 게이들이 게만 먹고 배가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먹다 지쳐서 굉장히 그것도 저는 문화적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렇죠. 영덕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대게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죠. 네. 50만 원어치 먹다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들 막 대게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큰 형님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크게 한번 쏜 거죠.
네.
예. 근데 사실 저도 기억나는 게 그날 먹다가 사실 지쳐가지고 다 먹다 먹고
지쳤어요.
바깥에 내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눈 뜨니까 몇 명은 또 앉아서 그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우리 친구 사이 부녀회 회원들도 강한 캐릭터, 가족분들도 강한 캐릭터. 그래서 거의 뭐 게이 버전의 김기덕 영화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영상을 그때 기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고 그 당시에 네. 이제 또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그 당시에 그쵸 또 찍어줘서 지금도 있고 하죠. 네.
거기 이제 비디오일 텐데요. 네. 자료가 그 디지털화를 좀 해놓으시면
그러게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화질이 좀 좋아되기 때문에
네.
네. 이건 인류 문화의 자산으로. 사실 친구 사회 회원들 신규 회원들이 오면 젊은이들한테 보여주면 상당히 큰 영감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도시에 사는 도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자식이 커밍아웃하면 저 더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렇죠.
시골에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천정남 씨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을 했어요. 사례로 자기의 삶으로. 2단계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네.
네. 중간에 고비들이 뭐가 어떤 고비가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처음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는 뭐 가족들도 굉장히 거부를 했었고
네.
또 이해를 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네.
근데 이제 뭐 심지어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래 네가 개인 거는 받아들이겠다.
네.
하지만 그래도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 네. 예를 들면 막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이제 또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극복이 되니까.
네.
하지만 네가 개인 거는 뭐 그렇게 살지만 네. 그래도 그 대외적으로 이렇게 막 떠들지 말아달라. 예를 들면 네네. 제가 막 저도 98년도부터 제가 방송 출연하고 그랬잖아요. 91년도구나 그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친척들도 있고 막 또 매형들 형수들 또 관계된 있고 막 한데 네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다 알려지는 게 또 네.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가족분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가 없이 이제 네. 가족과 함께 TV 앞에서 과일을 깎아 먹다가
그렇죠.
네, 커밍아웃한 동생이 나오면 네, 뭐 약간 당황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저희 동네 이제 영덕에도 이제, 네. 이제 TV를 보다가 네. 동네 사람들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쵸.
보고는 이제 엄마한테 한마디 하는 거죠. 그 집 아들 어디 TV 나왔더라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근데 다행히 또 저희 어머니는 또 고맙게도 네. 그런 부분을 되게 또 잘 또 대처하시더라고요.
네네.
아니 우리 아들이 보고 어때서
네네.
그런 게 있는데 또 형제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까지 이제 극복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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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은 잘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올해 83인데요.
네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신 편이고, 이제 어머니가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동네에서 네. 노인들 중에서 이렇게 다른 분들은 막 약을 하루에 막 되게 여러 종류 드시는데
네네.
우리 엄마는 자기는 엄마는 소화제밖에 안 먹는다고.
아유, 네 기쁜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네. 네. 우리 천정남 씨는 그럼 아빠 닮았나요? 엄마 닮았나요?
외모요?
네네. 아 성격이나 외모 둘 다. 네.
외모는 엄마 닮았어요.
아 외모는 엄마. 네,
저희가 아들 넷 딸 넷이잖아요. 팔남매인데 보면은 네 명은 엄마, 네 명은 아버지 닮은
아,
것 같아요.
아, 네네. 공평하군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캐릭터는?
캐릭터는 또 저는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엄마가 되게 속이 깊으시거든요.
네.
정도 많으시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의외로 강인하신 면모가 있는
완전,
캐릭터죠.
완전 네. 강하고 완전 네. 합리적이시죠.
네네. 네. 이 처음 이제 애인을 그래도 엄마한테 딱 소개할 때 약간 떨리는 면모가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요. 그 애인을 딱 소개할 때는 어땠나요, 처음에?
맨 처음 애인은 사실 지금 애인은 아니고요.
네네.
그 전에 한 2년 동안 같이 살았던 애인인데, 네. 근데 맨 이제 우선 이제 사진을 엄마한테 보여드렸어요.
아, 네네. 네.
그랬더니 엄마가 근데 다행히도 그 애인이 좀 외모가 반반했어요.
네네.
그 둘이 찍은 사진을 줬는데 엄마가 사진을 놓고 가러 가시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엄마가 정말 집에 사진을 보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그 애인 한 2년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네.
그리고 엄마한테 말을 못했죠. 왜냐하면 네.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 네, 네.
헤어졌다 하면은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뭐 막내 아들이 이혼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아,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이혼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지금 애인들
네, 네.
사귀고 나서 얘기를 했죠.
아, 네.
했는데 근데 또 지금의 또 그 애인은 처음에 이제 저랑 사귀면서 과거에 내가 사귀었던 애인을 집에 소개시켜줬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서
아, 네네.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소개 안 시키냐.
그렇죠. 그게 되게 섭섭할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사귄 지 한 6개월 만에 집에 데리고 갔어요.
네.
너무 서운해하니까 왜 안 데리고 가냐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도 웃기는 게
네.
당시에 이제 지금 그 애인은 또
네.
집에 잘 보이고 싶었는지
네.
엄마한테 한 대 옥장판을 이렇게 옥장판을 택배로 보내고
네네.
그러고 갔어요.
아유 귀엽네.
네. 네. 그래서 근데 또 엄마는 또 왜냐하면 또 지금 애인이 또 되게 또 부침성이 좋고 막
네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지금 애인분이 굉장히 무던하시잖아요. 성격이.
아니에요.
아 겉보기만 그런 거예요.
네, 굉장히 까칠해요. 까칠한데. 아 정말요. 굉장히 까칠한데
네네.
저한테는
아.
저한테는 굉장히 너그럽죠. 너그럽고
네.
무던하죠.
네. 언제 만나셨어요?
2001년도.
2001년도에.
예, 예.
네. 어디서 처음 만나셨습니까?
종로에 있는 게이바 가라오케에서.
아, 가라오케요?
네. 가라오케 네. 그 우리 아까 말한 그 부녀회 회원들이랑 네네. 여름에 동네에서 수영하고 이제 이렇게 동네에서 슬리퍼 신고 반바지 네. 입고 막 가라오케 놀러 갔다가
네.
거기서 눈에 확 띄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반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같이 갔던 다른 회원이 저한테 이제 아 저기 괜찮은 사람 있다고 보라고
아, 사랑의 짝대기를 해주신 거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좀 괜찮은 거예요. 아주 나보고 네.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냥 뭐 거기 일하는 분 시켜서 이렇게 뭐 말 걸어보라고.
네네.
근데 저는 제가 좀 뻔뻔한 편이라
네네.
아니 뭐하러 그러냐고 그냥 내가 직접 가서 말을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앞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길래
네네.
제가 먹던 맥주를 한 병 들고. 잔을 하나 들고 그 네. 테이블에 갔어요.
네.
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다가 그 사람이 딱 들어 앉는 거예요.
네.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아 누가 마음에 들어서 왔냐고 하길래 제가 그냥 당신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아,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죠.
네. 보통 연애할 때가 이렇게 들이대시는 편인가요?
저 연애 거의 안 해봐 몇 명 없어요.
아 그래 몇 명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2001년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네, 저 의외로 네.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그렇게 경험이 별로 없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애인분과 동거를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 했죠?
둘이 사귄 지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네. 왜냐면 둘 다 이제 집이 고향이 이제 지방이고 네. 다 서울에 따로 살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같이 합치자 이렇게 해서 합친 네. 거죠.
그 예전에는 2000년경에 보면 성북동에서 이제 집을 구해서 살면서 네. 그때는 이제 동거인이 이제 애인이 아니고 그냥 친구 사이 부녀회 회원 네. 언니하고 그렇지. 같이 집을 좀 크게 마련해 놓고 네. 굉장히 빛이 이제 볕이 잘 드는 네. 예, 그런 연립주택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말이면 게이 동네 게이들을 다 불러서 음식을 나눠 먹고 이제 사실 거기가 이제 부녀회의 원산지라고 볼 수 있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당시부터 이제 게이 동네, 게이 이웃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게이 타운 건설에 대한 꿈, 이건 여전한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좀 느슨하게 말하기는 우리 50전에는 꼭 하자 이렇게 아, 얘기를 네. 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퀴어 타운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이제 친구 사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동네도 이제 이렇게 물색을 해가지고 네. 같이 가서 이제 돌아보는 것도 하고 있고
네.
이 연남 지금 우리 녹음하고 있는 여기 연남동도 네. 그 후보 중에 한 군데고요.
네네. 네. 이 연남동 이 게이타운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점, 뭐 그런 특색, 뭐 이런 게 뭐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장소를 선정할 때 네. 일단은 뭐 교통이 또 너무 외지면 또 힘들잖아요.
그쵸.
그것도 있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뭐 엄숙한 동네,
네.
또 혹은 아파트 밀집, 예를 잠실 같은 데는 네네. 또 곤란하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골목이 형성돼 있고
네.
그리고 또 마포는 여기가 또 마포구잖아요.
네네.
마포구는 이미 뭐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미 여기에 둥지를 틀고 있고
네.
또 여기 뭐 성미산 또 마을 공동체도
네네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미 또 뭐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이 마포구에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자리 잡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이렇게 후보로 올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성북동에서 부녀회를 이제 일구고 거기에서 이제 친구 사이 게이 수영 모임인 마린보이가 탄생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수영 모임 마린보이가 이제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기본 이제 플랫폼이 됐다가
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친구 사이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해요. 뭐 2003년도에 교양 강좌 차밍 스쿨도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게 2003년 11월에 시작한 게이 합창단 G보이스였어요.
예, 예.
네, 그게 이제 시작할 때는 약간 게이 버전의 노차사?
그렇죠.
같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친구 사이를 대표하는
그렇죠.
단체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 G보이스는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된 거예요?
G보이스는 이제 사실은 이제 친구 사이라는 게 인권단체다 보니까
네네.
많은 게이들이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인권운동단체 사실은 사무실에 딱 오기가
네.
쉽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게이들을 끌어들이는 미끼로 만든 게 이제 소모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수영 모임 해가지고 수영이 좋아서 왔는데 우리가 막 꼬득해가지고
네.
이제 친구들 회원을 만들고
네.
막 활동하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영 모임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딱 잡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만든 게 이제 코러스인데
네.
또 친구 사이에는 대학교 때 이제 노래표 활동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또 합창 모임을 만들게 된 거죠.
네. 네. G보이스는 지금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G보이스는 보통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기 공연을 하거든요.
네네.
하면은 보통 한 40명 정도가 하죠.
네.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뭐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는 거 아니죠?
사실은 이제 뭐 외국에 이미 뭐 잘 되고 있는 네네. 그 대도시 게이크로스들은 진짜로 오디션을 본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실력을. 네. 근데 저희도 사실 오디션은 봐요.
봐요?
네. 네. 근데 이게 노래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얘가 목소리 톤이 어떤지 아, 얘를 네네. 어느 네네. 파트에 넣을 것인지 네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아, 이 정도만 네네. 보는 거죠.
네네. 네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삶의 새로운 차원을 자연인 게이로서 이렇게 개척하는 가운데 이제 보면 이제 천정남 씨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게이바인 프렌즈를 네. 문을 연 거예요. 이 처음 문 연 거는 지금 위치가 아니죠.
처음에 네. 한 데는 2003년도 8월 15일 날 네네. 지금 위치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네네. 조그만한 가게에서 네네. 했었죠.
그래서 거기는 조금해서 자리도 몇 개 없지만 이제 그때는 소주도 팔고 그치. 또 그리고 안주도 오뎅탕 이게 뭐 맛있었던 아주 훈훈한 게이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종류의 게이바였던 걸로 기억해요.
완전 핫이슈였죠 그때.
네네네. 네. 그래서 보면은 조그만 가게지만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아우, 뭐 밖에 어마어마했죠.
네, 밖에 지나가다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갖고. 네. 네.
아니 근데 정말로 그 당시에는 진짜 네. 거의 예, 핫이슈였죠.
그렇죠. 네. 네.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게이바야 그렇죠. 컨셉이 등장한 거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자리로 옮겨서 문을 열게 된 게 언제쯤이었죠?
그거는 1년 지나서예요. 1년 지나서. 1년 네. 지나서 2004년도.
네. 보면 이제 프렌즈는 종로 게이바 문화가 바뀌는데 기여한 업소이기도 해요. 네. 뭐 일단 뭐 인권 이슈에 늘 함께하고 뭐 이벤트 열고 또 손님들한테 친구 사이 후원을 강요하기도 하고 네. 네. 이런 점이 이제 좀 남다르기도 하지만 일단 비가시성을 거부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올드스쿨 게이바들은 겉으로 봐선 절대 게이바인지 알 수 없는 게 네. 특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프렌즈는 대놓고 나 게이바야 라고 말하는 게 프렌즈의 컨셉입니다. 바깥에 이제 레인보우 여섯 빛깔 무지개 깃발도 달고 그리고 이제 아예 지금은 인테리어까지 바꿔서 유리이죠. 이제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죠.
그렇죠. 네. 1층에서 정말 상상도 네. 못하죠.
1층에 이제 길거리에서 보이는 자리에 유리로 이제 파사드를 꾸민 게이바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사실 손님도 안 오는 컨셉이죠.
그렇죠.
그런데 확실히 시대가 바뀌었고 그 시대의 변화를 프렌즈가 이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보면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점차 가시성을 추구하는 게이바가 하나둘 생겨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프렌즈가 처음 이렇게 가시성을 표방했을 때 사실 주변 이웃 게이바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거부감인 부다가는 네.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다르니까
네네.
다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내려오던 방식들 있잖아요.
네네.
있고 영업 방식 있고 한데 프렌즈는 완전 다르게 하니까
네네.
조금 수군거림은 많았죠.
네네.
많았는데 근데 또 다행히도 또 이제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뀌는 거였잖아요. 바뀌는 네. 거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희 프렌즈가 종로에서는 저희가 맨 처음에 가게를 시작할 때는 종로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노래하는
그쵸.
가라오케 바밖에 네.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종로에서 이런 칵테일을 파는 이제 흔히 말하는 네. 이제 뭐 이런 원샷 바를 네, 네.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종로는 안 된다.
네.
다들 이렇게 거의 열이면 업은 다 안 된다 했죠.
그렇죠.
이태원이면 모를까. 근데 네, 저는 그냥 했죠. 했는데 운 좋게도 저는 이렇게 잘 됐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가게 이후로 이제 종로에도 이제 이런 가게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손님층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전에는 젊고 뭐 이렇게 세련되고 네네. 논단 애들은 다 이태원.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종로 이랬는데.
네네.
지금은 완전 바뀌었죠.
그렇죠.
네. 네.
이 프렌즈는 지금도 여타 게이업소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장님이 커밍아웃한 네네. 인권운동 조직 출신이라 뭐 그런 점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뭐랄까요 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면모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온 사람이 누구건 간에 홀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희한한 분위기가 좀 있죠.
홀대하기도 해요.
그래요?
네, 저희 그 블랙리스트가 있어가지고요.
어, 그래요?
예. 출입 금지된 사람 꽤 많아요.
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주로?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진상들이죠. 진상들이기도 하고 정말 지가 게이면서도 인권 감각이 완전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막 인권 운동 하는 하거나 커밍아웃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럼 저는 못 오게 하죠.
아, 그래요? 오, 무서운 업소군요.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뭐 네네. 이렇게 웰컴은 아니고요.
네네.
예, 네, 그냥 이렇게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보면 그래서 최근에도 이 신참 어떤 게이바 사장님이 프렌즈는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꼬이냐.
질투하는 거야.
프렌즈
말하는데 어디 있다고.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네.
그러지 않아요?
하여튼 뭐 분위기가 다른 거가 저는 가장 큰 프렌즈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뭐 인테리어를 지금 잘 이쁘게 바꿔놓으셨지만 그 이전에도 뭐 인테리어 안 예뻤을 때도 장사는 잘 됐으니까요. 네, 근데 그게 역시 다른 게이바에서 느낄 수 없는 편안한 느낌? 네.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 가게를 저희 가게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는 이렇게 좀 믿을만하다, 안전하다
네.
예, 그런 게 있는 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또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네.
본인들이 나서서 하지는 못하지만
네.
예, 또 여기 많이 와주는 게 나름의 그런 네. 일조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같고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일단 못생긴 사람을 별로 차별하지 않는 그런 특유의 느낌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보면은 프렌즈에는 혼자 와서 술 마시다 가는 손님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많죠.
네네.
아주 많죠. 아주
네. 거기 참 보면 다른 게이바에는 혼자 와서 술 먹다가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 분위기는 아닌데. 네. 그리고 하여튼 그 프렌즈는 아직도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직원들도 좀 대우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 4대 보험 되고 또 그리고 급여 수준도 다른 술집하고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제가 가게 할 때부터
네.
이제 심지어 이제 몇몇 주변 가게들은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런 이제 임금 수준이 있는데
네네.
프렌즈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네, 그러게요. 그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영업 그건 제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왜냐하면 딴 가게에서 직원을 뽑을 때 얼마를 하면은 어? 프렌즈를 이렇게 준대 왜 그런 얘기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도 보면은 가끔 이제 어떤 가게 일하던 분들이 이제 그 가게를 그만둘 때
네.
저한테 와서 이제 물어봐요. 예. 뭐 이런데 물어보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일반 회사들도 회사의 오너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렇게 딱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막 적절하게 그냥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래야만이 또 이 사람들이 또 책임감 갖고 또 그만큼 또 일을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프렌즈는 이 종로 게이바에서 게이바 문화에서 뭐랄까 특별한 하나의 새로운 스탠다드 기준점이 되는 면모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내 업소만 이제 혼자 운영을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소들과 힘을 합쳐갖고 종로에서 계속 뭘 하고자 노력을 하시잖아요. 업소들끼리 힘을 합쳐갖고 개인 주간에 행사를 하고자 노력도 하고 또 플랜카드를 계속 붙이기도 하죠. 지난번에 보니까 낙원동 입구에다가 플랜카드를 핑크색이었나요? 붙이고 그 카피를 흥미롭게
그거는 프렌즈가 붙인 건 아니고요.
네네.
친구 사이에서
붙인 거군요.
친구 사이에서 그때 이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라고 할 때 이제 그 낙원동 그 메인 거리에 이제 양쪽에 이제 낙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랜카드 걸었죠.
네. 하여튼 우리 종로의 게이 공동체가 자리 잡은 동네 이름도 낙원동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게 참 아름다운 일종의 필연 숙명 같이 느껴져갖고 좀 재미가 있습니다. 종로는 게이 공동체로 성장하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소들이 이렇게 한 90군데, 100군데가 몰리게 되었지만 사실 단점도 좀 있어요.
단점 많죠.
네. 어떤 게 좀 어려움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려면
네.
이제 주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 낙원동은 오래된 동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낮에는 이제 올 수가 없고
네.
주로 이제 밤에만 왔다가
네.
빠져버리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타운이 커지기에 좀 그 문제가 네. 있는 것 같고
네.
또 오래된 된 동네다 보니까 건물도 오래되고
네.
골목도 좁고 하다 보니까 개들이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술을 먹고 놀러는 나와도
네.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건 있죠.
네. 예전에는 이제 게이 업소들이 뭉쳐갖고 게이 주간 때 이제 뭘 하고자 해도 그 동네의 지주들 분들이 네. 이제 협조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요즘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낙원동에서는 게이 바들도 많지만
네.
이제 게이 바는 아니지만 이제 네. 일반 뭐 식당들이나 일반 업소인데 사장이 개인
네네.
가게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거의 한 뭐 절반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낙원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게이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 보니까 게이들이
네.
오는 거를 이렇게 반겨하지 않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반겨하죠. 최대의 소비자니까.
역시 게이의 친구는 불경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정말 게이들이 거의 뭐 거의 이 동네를 거의 먹여 사는 그 수준이니까
네네.
완전히 지금은 뭐 모든 가게들이 다 웰컴 하고 있고
네.
그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친구 사이 올해 20주년이라서 이번 20주년 기념 행사는 저희가 낙원동 그 메인 거리에서 할 예정이에요.
네네. 이게 역시 시대의 변화인 게 이제 게이 인권운동과 함께 새로 게이 공동체에 나왔던 세대가 예전에 90년대 후반에는 돈이 없었죠. 다들 나이가 좀 어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다들 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 능력도 되고 그래서 이제 게이머니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또 예전과는 다른 든든한 자산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그 자연인 게이로서 게이바도 운영하고 게이 모임들도 계속 관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옛날 한참 가슴이 뜨거울 때처럼 재밌지는 않다 이런 걸 느낄 때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인권운동이나 이런 거에 막 신이 나서 할 수 있을 때가 사실 인생에서 좀 정해져 있어요. 보면 이제 성정체성 발달 모델로 보면 이제 뭐 발달 모델마다 단계를 다르게 나누지만 이렇게 가장 가슴이 뜨겁게 활동할 수 있을 때가 정체성 자긍심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이제 정체화한 동성애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동성애자 차별적인 사회에 이제 각을 세우면서 내 정체성을 탁 드러내면서 이제 투쟁하고 긍지를 느끼는 단계. 요게 이제 사실 인권운동하기 제일 좋은 단계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번 단계에 가게 되면 이제 정체성 통합 단계예요. Identity Synthesis라고 그래서 자기의 개인 정체성을 자신의 다른 차원에 통합시키면서 이제 더 이상 이성애와 동성애로 이분화된 세상을 보지 않는 거죠. 통합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새로운 단계로 창안하는 단계에 가는 건데 사실 우리 천정남 씨는 일찌감치 6단계 정체성 통합 단계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가요?
네, 네, 그렇죠. 일단 많은 게이 인권운동가들이 인맥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친구들이 게이 레즈비언으로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많이들 그렇죠.
네, 천정남 씨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이성애자 친구들과 동성애자 친구들을 막 섞어 놓잖아요.
네.
네,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라기보다는요. 저는 그냥 제가 그 구분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주변 사람들 보면은 게이 커뮤니티 나오게 되면은 나오고부터는 이제 게이들하고 어울리는 게 편하지
그쵸.
이성애자를 어울리는 거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는 반대였어요.
네.
오히려 이성애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들하고는 대화 내용 일단은 되게 대화가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쵸.
게이들하고 만나면 딱 두 가지. 가지.
그죠.
아, 뭔지 아시죠?
네. 네.
신세한탄하고 다 연애 얘기예요.
그죠.
딱 그걸로 한정되니까 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 더 있죠. 이제 젊은 애들은
뭐예요?
누구 연예인 이쁘다.
아, 네,
정말 지겨워요. 솔직히
저는 나이 젊은 애들은 몰라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 저는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네.
게이들하고 어울리면 오히려 금방 제가 지겨운 거예요, 이게.
네.
왜냐하면 이성애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딴 사람들이랑 좀 약간 다르게 놀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성애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또 자연스럽게 또 연애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또 뭐 연애 얘기 하다 보면은 당연히 또 같이 뭐 애인도 소개시키고.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애자 친구들, 지인들한테 네. 네. 나의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네. 딱 제시하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사회에 나의 동성애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딱 낑겨 넣는데 삽입하는 네. 데 있어서 보면 전혀 뭐랄까요 주저함이 없는 모습이 있잖아요.
예.
네, 오히려 이렇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안한 느낌이 들 그렇죠. 정도로 확 들이대는 거. 네, 그거는 천성인 건가요?
아 성격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의도하는 것도 사실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그 커밍아웃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제 내가 조심하고 내가 겁을 먹으면 한없이 겁먹지만
그쵸.
아무렇지 않게 또 해버리면 또 별거 아닌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가 있으니까 뭐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네네.
보통은 이제 머뭇거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네.
상대방이 왜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그럼 저는 그냥 제가 오히려 더 금방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전 게이예요. 딱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상대방들은 굉장히 놀래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그 역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게 역시 그런
재밌기도 해요. 그게.
그렇죠. 그게 약간 힘의 파워 게임이잖아요. 네. 많은 게이들이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게 보면 그렇게 꼭 또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다 맘먹기 나름이에요. 그냥 어려움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네.
그냥 또 한없이 쉽기도 해요.
특히 게이분들이 남자 게이들이 많이 주눅이 드는 부분이 역시 에이즈, HIV 문제예요. 이제 나 동성애자다, 나 게이다라고 하고 애인 있다고 말하면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제 걱정해 준답시고
네.
뭐 야 에이즈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너 뭐 이렇게 걱정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거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랬을까? 친구는 아니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요?
네.
신기하네.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의외로 나이가 젊은 청년 게이들이 가족에게 커밍아웃했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그거래요. HIV, 에이즈. 우리 자식 에이즈 걸리면 어떡하나. 네.
우리 가족은 그걸 몰랐나? 아니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나요?
그러게요. 아니면 천정남씨가 너무 건강하게 생겼나? 왜 그렇지?
몰라요. 저는 진짜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네, 네.
HIV, AIDS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커밍아웃한 이제 게이들 같은 경우도 엄마가 며칠 울더니 그 다음에 이제 자포자기 단계에 간 다음에 아들한테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콘돔은 꼭 써라.
훌륭하네요.
네, 그런 엄마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저는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신기하네요. 우리 전정남 씨는 그러면은 HIV 검진은 얼마나 자주 받으세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을 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그 한 파트너하고 지금 오랫동안
네.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근데 뭐 에이즈라는 것이 이렇게 뭐 자연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상대방에서 감염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감염될 만한 그런 이제 안전하지 않은 이제
네.
관계가 있어야만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
네, 네.
안 하는 것도 있고 가끔씩은 이제 또 최근에는 얼마 전에 이제 키워만화 축제 퍼레이드
네, 네.
할 때 그때 이제 검진을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네.
그때 그냥 했었죠.
네, 네. 그러면 애인분하고는 세이프 섹스 같은 건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세이퍼 섹스가 아니라 섹스를 안 하죠. 꽤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도 연인 관계는 유지되는데 별 무리는 없습니까?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일반 친구들하고도 자주 보잖아요.
네네.
모이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면은 보통 이제 물어보죠. 서로 이렇게 막 니네는 얼마나 자주 해? 얼마나 자주 해? 하는데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던데요. 그리고 심지어 네. 저희가 제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예전에 제가 그래서 성생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그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어요. 야, 어떻게 가족이랑 하니?
제가요?
네. 네, 그 참, 네. 그리고 역시 게이도 부부가 되면, 네. 섹스리스 단계에 가는 게 일반적이군요.
근데 뭐 굳이 뭐 이제 뭐 섹스로만 둘의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이상의 이제 친밀감이 이미 형성돼 있으니까.
네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분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동성혼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네.
법적으로 정식으로 결혼 등록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결혼식을 아직 올릴 계획은 없고요. 네. 원래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우리가 10주년 될 때 원래 이제 그런 기념 행사를 좀 할까 했었는데
네네.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어요.
네네.
그랬고 딱히 뭐 이제 결혼식이라는 걸 할 생각은 없고요.
네.
만약에 이제 동성혼이 우리나라가 이제 법제화 된다면 네. 등록은 뭐 할 수 있겠죠.
네. 네. 보면 아무튼 이 천정남 씨는 게이로서의 삶을 가시화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 없는 면모를 보여왔고 그 덕분에 또 이제 주변에 게이 사회 네트워크가 단지 나이트라이프 유흥문화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차원 또 그리고 그 사회적 투쟁으로서 인권운동 그 차원 이걸 벗어난 차원 이 제3의 영역을 삶의 영역을 개척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자연인 게이로서 더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자연인 게이로서요?
네네.
제가 사실은 이제 자연인 하니까
네네.
저는 제가 이제 그 가드닝이 취미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집에서 막 이렇게 막 식물을 기르고 막
네.
이렇게 상추를 키워서 막 사람 나눠주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예전에도 고추를 길렀는데 고추가 이렇게 거꾸로 자라면 굉장히 기뻐하고 했던 네,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막 그냥 가지도 막 튼실하게 네. 자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글쎄요, 뭐 자연인 게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좀 공감이 안 되긴 해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사실은 게이라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네.
예, 그냥 사는 거고. 근데 그냥 어느 뭐 그렇지 뭐 아 맞아 나 게이였지 사실 이런 거죠.
네.
그 때문에 굳이 뭐 내가 게이라서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러지 말아야 돼 사실 그런 생각 아예 안 하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네.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천정남 씨는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네. 그런데 네.
그 헤도니스트적이랄까 바로 지금에 충실한 삶을 사는 면모가 굉장히 특징적인데
네.
이걸 남들에게도 권합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좀 뭐 제 스스로도 노력을 했던 편이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좀 가르침을 받는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네.
제가 이제 그 정토회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네네. 정토회가 뭡니까?
정토회요?
네.
정토회 그 법륜 스님이 계시는 네네. 그 불교 쪽 종파긴 한데
네네.
이제 종교로서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NGO 쪽 성격이 강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자기 수양
네네.
개념이 있는 그런 데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게이 프렌들리한 곳입니까?
게이 프렌들리 하죠. 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륜 스님이 실질적으로 연설에서 동성애 관련된 연설을 하시고
네네.
예. 하시죠. 실질적으로.
네네.
예.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살다 보니까 그 제가 좀 낙천적인 편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웬만하면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네.
편이고 그리고 제가 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 이렇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를 이제 40대 중반이고
네.
그러니까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괜히 뭐 과거에 얽매이거나 혹은 또 이렇게 너무 먼 미래에 또 이렇게 얽매이다 보면 당장 현 당장 현재가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지나간 과거하고 오지 않은 먼 미래보다는 당장 현재 여기가 지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네. 자, 현세적인 면모가 있지만 사실 게이가 현세적이라고 하면 사실 성적 자유를 구가하는 경우가 사실 더 방향이 더 좀 많죠. 근데 보면 전정남 씨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또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보수적이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뭐 사람마다 이제 그 가치의 기준을 두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뭐 연애를 왜 해? 그냥 나는 뭐 늘 그냥 그냥 이렇게 뭐 만나고 헤어지고 이것만 할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연애 그거 별거 아니더라.
네.
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이야. 그런 생각도 있고.
네. 근데 또 보면은 여타 게이들의 라이프 스타일, 윤리적인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또 개의치 않는 면모가 있어요.
뭐. 그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네. 그렇죠. 제가 사는 방식이 있는 거고
네네.
사람 누구나 사는 방식이 있는 거니까 그들의 사는 방식을 뭐 제가 이렇게 뭐 평가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 거니까. 개개인의 삶을 존중해 주는 거고,
네.
네,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자 끝으로 그러면 우리 청소년 게이 레즈비언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네. 베테랑 게이로서 뭐 한마디 메시지.
베테랑 게이.
네. 아,
그런가요, 베테랑 게이?
베테랑 게이죠 벌써. 네.
저는 지금 자란 청소년들 보면 아직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자신의 이제 성 정체성을 자각을 하면서
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청소년들은 스스로 이제 또 받아들여서 긍정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또 한데 분명한 거는 앞으로 세상은 좀 더 나아질 거고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 더 밝아질 거기 때문에 그냥 현재를 이렇게 잘 이렇게 견뎌서 뭐 즐겁게 살아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죠.
네. 근데 사실 즐겁게 살기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면 우리가 성장할 때는 없던 종류의 집단 괴롭힘 문화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게이 레즈비언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도 대놓고 왕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유 저 새끼 왜 이렇게 기집애 같아? 뭐 이런 정도나 아니면 아우 쟨 여잔데 뭐 이렇게 남자같이 굴어? 뭐 요 정도지. 아 저 새끼 딱 개인에 차별해서 때려주고 삥 뜯어야지. 뭐 이런 건 없었단 네네, 말이죠. 네네. 근데 요즘 그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번 타겟이 되면 정말로 학교 생활이 지옥이 되잖아요. 네, 그게 보면 그래서. 예전보다 난이도가 좀 높아진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친구사회를 비롯한 이제 그 성소수자 단체들도 그렇고 해서 이제 학생인권조례라는 거를 이렇게 제정을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인권조례에 그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이제 개선을 하려고 이제 물론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점점점 이제 교육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이제 개선이 될 거니까. 예,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긍정하면서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천정남 씨에게 물어볼 질문들은 제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저 혹시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친구사 활동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됐고,
네.
그리고 제 나이도 벌써 40 중반이고, 한데, 여전히 이제 제가 끊임없이 받는 질문들,
네.
오늘 인터뷰하면, 오늘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 사실 이런 방송이 또 이렇게 또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답답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우, 진짜 언제쯤이면 이런 거 안 하나.
네.
그래서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네. 네. 자, 그럼 이것으로 제 4회 게이로 사는 평범한 길을 놓는 건설가 천정남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ost and found, dice keep rolling, stuck in a loop, no gravity in